최영일의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이 러시아행 화물선에서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크렘린궁이 24일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튀르키예에서 출발해 곡물 선적을 위해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항구로 향하던 외국 화물선에서 이 같은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보안국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킬리아항에 정박했었으며 이후 이달 초 튀르키예 투즐라항에 정박하면서 선박명을 바꾸고 우크라이나 국적 승무원 12명을 교체했습니다. 연방보안국은 이 같은 정황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폭발물을 배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외국의 민간 선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선박은 로스토프나도누항으로 향하는 관문인 케르치 해협에서 검사를 받았고 러시아로의 항해가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 국방부가 20일부터 우크라이나 항구로 항해하는 흑해내 모든 선박을 군수물자 운반선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하에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자국 관련 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17일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새벽 4시경 비주거용 건물 두 채에 대한 드론 공격이 신고됐으며 주요 손상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가 드론 두 기를 이용해 모스크바 내 시설들을 공격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공격에 동원된 드론 중 한 기는 모스크바 중심부에 추락했고 다른 한 기는 남부의 한 사무실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마리아 자카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공습을 국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5월에도 크렘린궁 상공에 드론 두 기가 출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크름반도에 17개의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시도했지만 14기는 요격되고 3기는 크름반도에 추락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군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흑해 인근 항구 도시 오데사에 밤사이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곡물 창고가 파괴되고 항구 직원 4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빼앗겼던 영토의 절반을 되찾았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처음 점령당했던 영토의 약 50%를 이미 되찾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에 대한 반격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격이 힘겹게 진행 중이며 향후 1에서 2주 안에 끝나진 않을 것이고 몇 달은 걸릴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F-16 전투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핵심은 적절한 훈련과 유지 보수 그리고 이를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존재하지만 이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없다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또 최근 벨라루스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서쪽으로 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지난 20일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서 바그너그룹 용병들이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국에서 피타 림자른라 전진당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23일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들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콕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이날 시위에서 한 지지자는 피타 대표의 총리 선출이 최근 의회에서 무산된 것은 불공정한 규칙 탓이라면서 민주주의 원칙 지지에 몇 달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 속에 우산이나 우비를 입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타를 연호하면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 의원들은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플라잉카, 에어택시, 에어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부르는 영어식 이름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미래형 자동차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땅과 하늘을 오가는 이런 자동차를 빠르면 2년 뒤인 2025년부터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운항체계를 관리감독 지원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지난주에 구체적인 관련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Advanced Air Mobility, AAM으로 정의한 이 첨단 항공교통의 실행계획 보고서에는요. 첨단 항공교통을 전기비행기 또는 전기수직 이착륙기를 포함한 첨단 기술의 비행기로 규정을 했고요. 사람이나 물건을 옮기는 교통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8년까지 적어도 한 곳 이상 지역에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고 빠르면 2025년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영국 BBC 등 언론은 지금의 배터리 기술로는 전기 배터리 기술로는 먼 거리 비행은 어려운 만큼 사실상 도심에서 공항 또는 도심에서 가까운 휴양지로 연결하는 정도의 공중택시 개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항공기 안전 확인과 인허가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요. 운항에 따른 소음과 오염, 또 이착륙장과 충전시설 확보로 인한 도심 혼잡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조종사 수급도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대중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비용이 에어택시, 공중택시 상용화의 관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메타 음악을 듣고 싶어서 요즘은 이런 음악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네, 그 공연하는 기회도 저는 이제 네,
철판 두드리는 소리, 용접 소리가 아주 자연스러운 서울 영등포 물레동이 예술인들이 정착촌이 들어선 뒤에 지금 달라지고 있답니다. 철공, 그러니까 금속과 연결된다고 해서 헤비메탈 음악회도 열렸다고 하는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헬로우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워싱턴 DC는 지금 7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9시가 조금 지났고요. 지금 온도가 23도, 구름 많이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장진과 김영권, 평강 지역은 낮 동안만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서쪽 지역,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 북한의 남부 지역으로 소낙성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26일 오전까지 내리는 소낙성 비가 6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에 내리는 비는 31일 월요일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자, 화요일의 기온 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최고는 25도에서 35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의 낮 최고 30도, 개성이 29도, 중강 31도고요. 함흥과 원산은 34도까지 오릅니다. 청진 27도, 계산의 낮 최고 기온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물결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드론 무인기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내 건물 두 곳에 피해를 줬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23일 치러진 캄보디아 총선에서 장기 집권 중인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이 압승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진단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토론을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에 드론 두 대가 24일 시내 비주거용 건물 두 곳을 공격했지만 심각한 피해나 사상자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군이 무선 전자장비로 우크라이나 드론 두 대를 강제로 추락시켜 테러분자 공격을 무산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드론들이 떨어진 곳 모스크바 안에 어디입니까?
네, AFP 통신은 드론 두 대 가운데 하나가 이 모스크바 중심부 국방부 가까운 곳에 떨어졌고 다른 하나는 모스크바 남부의 한 사무실 건물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은 현지 긴급 구조대를 인용해 드론 파편들이 컴소몰스키가에 있는 한 건물 근처에서 발견됐고 이곳이 국방부 건물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컴소몰스키가뿐만 아니라 드론 공격으로 고층 사무실 건물이 송산된 리카체프가도 임시로 폐쇄됐다고 이 매체들은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특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스크바 시장과 러시아 국방부 모두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ITV 방송에 우크라이나가 국제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쪽 얘기도 들어보죠.
뭐 이전에도 대부분 그랬듯이 이번 공격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즉각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하일로 페드로우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24일 러시아군의 전자전 수단과 방공망이 침략자들, 러시아의 하늘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이 더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이 크렘린궁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 공격이 있었고요. 또 이번 달 4일에도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두 공격 모두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테러라고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공격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뭐 책임을 확인해 주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네. 자, 24일에 이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에도 드론 공격이 있었네요.
네, 24일과 또 22일 또 두 차례 이 크림반도 안에 이 단약골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이 크림반도 북부에 있는 한 단약골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고속도로와 철도 운행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네.
러시아가 세운 크림자치공화국의 세르게이 악시오노프 수반은 공격당한 탄약고 반경 5km 안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당국이 대피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서서 22일에도 이 반도 중부 내륙에 있는 한 탄약고가 드론 공격을 받아서 불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오데사 공격이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내내 이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24일에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4명이 다치고 곡물 저장소가 파괴됐다고 우크라이나 군 측이 밝혔습니다. 앞서 23일에도 오데사가 미사일 세례를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는 적어도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23일 공격에서는 오데사의 아주 유명한 성당이 또 목표물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오데사에 있는 유서 깊은 한 정교회 성당이 러시아군 공격으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네.
이 성당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두고 스탈린과 푸틴 두 사람이 성당을 파괴했다면서 이건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네.
이 성당은 지난 1930년대 스탈린 시대에 이 소련 공산당의 이 반종교 운동으로 파괴됐었다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복원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유네스코는 이번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이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현지에 보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최근에 그 흑해 곡물 협정을 탈퇴한 뒤에 이 오데사 공격을 집중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이 오데사항을 통해서 곡물을 많이 수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최근에 이 오데사 지역에 있는 이 곡물 관련 시설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흑해 곡물 협정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실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흑해 곡물 협정을 계속하는 것이 그 의미를 잃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해 러시아가 기록적인 곡물 수확량을 예상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상업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대체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자, 23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총선이 치러졌네요.
네, 장기 집권하고 있는 훈센 총리가 이끄는 캄보디아 인민당 CPP가 압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개표 예비 집계 결과 CPP가 전체 125석 가운데 120석을 그리고 친정부 성향 정당인 푼신택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뭐 개표 결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캄보디아 인민당 CPP가 압승하는 것 이게 예정됐던 뭐 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력 야당인 촛불당이 이번 총선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CPP 동무대였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총선 전에 제출한 문서에 기술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촛불당 CP 후보들이 총선에 나가는 자격을 박탈한 바 있었습니다.
네. 뭐 훈센 총리의 재임 기간이 상당히 지금 오래됐죠.
네, 38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훈센 총리는 이웃 나라인 베트남이 1979년에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을 축출한 뒤에 세운 이 공산 정권에서 처음으로 권좌에 올랐고요.
네.
또 이어서 유엔이 세운 다당제 체제에서도 지도자 자리를 유지했고 이후에 지금까지 이 반대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캄보디아를 철권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캄보디아 총선에서 훈센 총리보다 더 화제가 된 사람이 있네요.
네, 바로 훈센 총리 아들로 올해 45살인 훈 마넷, 이 캄보디아 육군 대장입니다.
네.
훈 마넷도 이번 총선에 나서 당선됐는데요. 이 훈센 총리가 자기 자리를 아들한테 넘기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세습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이 훈 마넷이 아버지로부터 총리 자리를 넘겨받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훈 마넷 육군 대장.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미국의 뉴욕 대학 등 서구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예, 서양에서 공부를 했네요. 그러면 훈만의 대장이 캄보디아의 총리가 되면은 아버지와는 좀 다른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 기존 정책에서 급격한 변화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집권당 CPP 안에서 이 세대 교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퇴임해도 아버지 훈센 총리 입김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서
네네.
외교 정책 등 기존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차기 총리직 캄보디아의 차기 총리직을 물려받을 것으로 보이는 훈 마넷 대장. 이쪽에서는 총선 결과를 두고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24일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캄보디아인들이 선거를 통해 그들의 뜻을 분명하게 표현했다면서 CPP는 계속 캄보디아와 캄보디아인들을 더 잘 섬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캄보디아 바깥에서는 이 캄보디아 총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나라들은 애초에 이번 총선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아예 선거 참관인단 파견도 거부했습니다.
네.
특히나 미국 국무부는 23일 이번 총선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캄보디아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과 또 외부 원조 프로그램 중단 등 대응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사교육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자,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네요.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분석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정부가 그간 사교육 시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지만 관련 암시장이 득세하는 등 중산층에 오히려 역효과를 줬다고 이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사교육 시장을 단속하기 시작한 게 한 2년쯤 됐습니까?
맞습니다. 2021년 7월에 중국 정부는 학교 교육 과정 과목에 대한 영리 목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시작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이 사교육 시장 이렇게 단속에 나섰던 이유가 어떻게 됐던가요?
네, 애초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중한 공부나 비싼 수업료 등 각 가정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사교육 시장 자본이 마구잡이로 커지는 걸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사교육 부담도 줄이고 관련 시장도 모두 줄이겠다. 이게 중국 정부의 사교육 시장 그 정책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게 블룸버그의 진단인 거죠.
맞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상하이나 샨젠 같은 도시에 사는 부모들에게 들어보니까
네.
방과 후의 교육비, 특히나 지난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래 관련 비용이 실제로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기 자식이 교육에서 유리하게 출발하기를 원하는 중국 부모들이 전국에 현재 퍼져 있는 비싸고 또 음성적인 사교육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교육을 단속했지만 오히려 몰래 하는 사교육이 더 늘었고 그 비용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에는 많은 강사가 큰 회사가 운영하는 대규모 수업에서 가르쳤는데
네네.
이제는 단속을 피해서 더 작은 규모 또 이 중에서 많은 경우에 1대1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수강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탓에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수업료를 더 비싸게 매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비싸신 겁니까?
네, 상하이에서 일하는 사라 왕 씨는 블룸버그 통신에 5학년인 아이의 대면 수업료를 전보다 50% 이상 더 쓴다면서
네.
부담이 전보다 전혀 줄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상하이에서 일하는 캐시 추 씨는 이 아들 수학 개인 과외비가 배가 올라서 지금은 회당 약 55달러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수강료도 올랐고 뭐 여러 과목 할퇴고 이게 1년 정도가 되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네. 블룸버그 설명으로는 상하이 같은 도시들 경우에는 1년에 약 14,000달러를 쉽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교육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이래도 중국 학부모들이 자식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죠.
네. 근본적으로 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이 대우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중국의 뭐 대학 입시 경쟁 대단하는 것 잘 알려진 사실이죠?
맞습니다. 중국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을 때 대개 1년에 한 번 치는 대학 입학시험 성적을 봅니다.
네.
그런데다가 1년에 무려 1천만 명 이상이 대입시험장에 나오기 때문에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정부의 사교육 금지 조처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현상이 중국 안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 교육비가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안의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바로 이런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그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터무니없었지만 이것이 범죄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겠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등 미국 주요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백악관이 마련한 IA, AI 안전 규정의 합의 후에 이를 자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5월로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내년 202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안에서 후보들의 선거운동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일부 후보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그 의회 난입 사태를 두고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입니까?
네, 지난 23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여기서 펜스 전 부통령은 당시에 그의 발언은 터무니없었지만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은 공화당 경선에서 미국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때 왜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네, 지난 2020 대선 결과에 불복해서 이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하는 그런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시위에 참석해서 마치 이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회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그 특검의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 통보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이 이 수사 대상이라고 알리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기소될 것이라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공화당 후보 또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가인 비맥 라마스와미 씨입니다. 라마스와미 씨는 23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요. 자신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자신이었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마스와미 씨는 다만 이 나쁜 판단은 범죄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둘을 섞게 되면은 이 나라에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마스와미 씨는 또요 자신의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 내에 3위의 자리까지 올라섰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법 집행기구에 의해 제거되면은 자신에게는 더 좋은 일이지만 이는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2024 대선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화당의 첫 경선 토론회,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앞서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요, 다음 달 23일에 첫 경선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그 일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후보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가운데 주요 조건은 그 일정 이상의 지지율과 재정을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특히 이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최소 4만 명 이상의 기부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자, 참여 조건을 다 갖춘 후보들 누굽니까?
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이 조건을 충족해서 토론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네, 바로 펜스 전 부통령입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지지율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 기부자 4만 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CNN 방송에 기부자 4만 명 확보라는 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긴 했지만 아직 이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목표를 이룰 것이라면서 토론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펜스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의 경선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맞습니다. 바로 이 공화당 최종 후보에 대한 지지 서약입니다. 경선 과정을 거쳐서 이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인물을 지지하겠다라는 이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이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공화당 내 지지율 부동의 1위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 참여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요, 로널드 레이건도 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많은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다른 경선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디센티스 주지사나 뭐 헤일리 전 대사 등과 같은 다른 주요 후보들은 여기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각 후보들과 토론회가 열리기 48시간 전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관련 소식입니다.
네, AI 관련 주요 기업들이요, 자사의 AI 기술 사용과 관련해서 백악관이 마련한 안전 규정을 자발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등 해당 분야 7개 주요 업체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주요 업체들이 백악관이 마련한 AI 관련 안전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환영하면서요, 이는 AI로 인해서 제기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AI 관련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새로운 기술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이 제기하는 위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제기되는 위협은 바로 가짜 정보의 확산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최근 있었는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겁니다.
네.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곧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면서 지지자들의 집결을 호소했었는데요. 당시 인터넷에서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는 그런 사진이 퍼졌습니다.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었는데요. 정말로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를 진짜로 받아들여서 시위에 나서게 되면은 그 의회 난입과 같은 소요 사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정보의 확산이 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들 업체가 그 백악관이 마련한 그 안전 규정, 어떤 규정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생체 안보나 아니면 사이버 안보와 같은 그 주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AI 기술 일정 부분은 이 독립적인 전문가들로부터 안전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편견이나 차별 등과 같은 잠재적인 사회적 위해와 관련한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고하는 방법을 약속하고요. 또 AI 기술로 만들어진 이 콘텐츠를 진짜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워터마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요, 이에 시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최근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백악관에서는 이 미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AI 비공개 설명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것인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여기에는 에브리 레인즈 국가정보국장과 그리고 캐슬리닉스 국방부 부장관,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그리고 프랭크 위트워스 국가재리정보국장 등 이 주요 인물들이 연사로 참여해서요, AI 기술과 국가안보 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의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만드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AI 기술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요,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이 AI 기술 제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내용은 바로 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입니다. 이는요, 이 정보를 탈취하는 그 일반적인 해커의 반대인 선량한 해커, 즉 화이트 해커가 국방부가 사용하는 AI 시스템의 취약성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 수정안에는 국방부의 AI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I가 초래할 위협을 막는 방법도 여기에 담길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재판 날짜 잡혔네요.
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21일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연방대배심에서 기소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을 내년 5월 20일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미국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이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는데요.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했다는 혐의가 31건이고요. 나머지 6건은 이 문건 은닉과 그리고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와 관련한 혐의 등인데 모두 37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는 이 재판 일정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네, 원래는 좀 더 빨랐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8월 14일부터 예심을 진행하는 일정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 일정이 약 9개월 뒤로 늦춰졌습니다.
네, 검찰 측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모두가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번 재판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또 이를 위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재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언제로 늦춰달라는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달랐었는데요. 검찰 측은 12월에 재판을 시작하자는 입장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시기를 밝히지 않은 채 2024 대선 이후로 이 재판을 늦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일정 공개하는 재판부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캐넌 판사는 이 검토할 자료가 많아서 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양측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양측의 주장과는 달리 5월로 정한 이 일정과 관련해서요. 이번 재판 연기로 인한 정의의 이익은 신속한 재판에 있어서 대중과 피고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새로운 재판 일정 발표가 나온 뒤에 검찰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까?
네, 양측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앞으로의 재판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내년 5월 14일부터 재판에 그 배심원단 선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주 일정의 재판이 이번에 발표된 대로 22일부터 진행되게 되는데요. 재판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포트피어스 법원에서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재판 일정은 특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바로 2024 대선 경선이 한창일 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이 공화당 대선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벌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이면요, 이 공화당 최종 후보 선정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때라고 볼 수 있는데요. 10여 개 주에서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예비선거를 치르는 날로 가장 많은 대의원을 뽑는 날인 이른바 슈퍼 화요일은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경선 일정 두 달 뒤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 공화당 최종 대선 후보 선정 일정을 7월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정책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으로 제정되고 또 예산이 있어야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입법 과정은 다른 나라 의회들과 비교해 아주 복잡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첫 번째 순서로 법안 발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n April, Senator Michael Bennett introduced a bill that would create a task force to look at U.S. policies on AI and identify.
2023년 4월 마이클 베넷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정책을 검토할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 발의가 아닌 제안은 의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행정부 제안으로 입법이 시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면 의원들이 이를 발의해 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법안으로 실현하는 경우 행정부가 법안 초안을 만들어 의회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he introduction of the Dream and Promise Act is a moral statement. A statement of the belief that those who have built their lives here, who are raising
하원에서는 모든 의원과 미국령 대표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상주 대표가 회기 중에 어느 때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하려는 법안은 하원 본회의장 연단 옆에 있는 나무 상자에 넣습니다. 법안 발의에 사전 허락이나 표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사람이 발의자가 됩니다.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원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원에서는 보통 본회의장에서 언급 없이 발의할 법안을 의장 책상 옆에 있는 서기들 가운데 한 명에게 제출합니다. 그렇지만 본회의장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더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상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공동 발의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원에서는 법안을 발의할 때 더 이상 이를 낭독하지 않습니다. 법안이나 결의안이 제출되면 하원 서기가 입법 번호를 부여합니다. 다음 하원 규정에 따라 의사 간 도움을 받아 의장이 이를 적절한 위원회나 위원회들에 회부합니다. 상원에서는 의장을 대리해 의사 간이 더 많은 관할권이 있는 한 위원회나 아니면 특별명령에 따라 위원회들에 발의된 법안을 회부합니다.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발의 단계부터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법안 이름을 언론이 주목하거나 대중들이 흥미를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고 법안의 우호적인 위원회를 더 확보하려고 일부러 법안에 모호한 명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안 발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한국 서울 영등포 지역의 물레동은 한국 철강 제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물레동을 걸으면 철판 두드리고 용접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물레동 거리에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철공소와 예술가의 창작촌이 공존하는 곳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 헤비메탈 음악의 메탈, 금속과 철공소를 연결한 음악 축제도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물레 메탈시티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2023 물레 메탈시티가 열린 물레 예술공장에서 일렉트로닉 락밴드 크램이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레메탈시티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한국 최대 메탈 축제인데요. 이번 공연은 10년의 영웅들이라는 부제로 한국 헤비메탈의 역사와 그 성취를 회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 축제를 기획한 이승혁 씨에게 행사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그 물레동이 철제 제조 가공 공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물레동에 있는 젊은 작가로 입주를 한 상태에서 공연장을 그때 당시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딱 맞는 음악 장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헤비메탈 공연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물레동이 메탈신이 생겨나고 물레메탈시티라는 축제가 생기고 그게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작은 진짜 소규모 축제였다가 지금 이렇게 커진 10주년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승혁 씨는 물레 창작촌에 입주한 작가였는데요. 그 당시 공연장을 운영했고요. 자신이 직접 물레동과 어울리는 음악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탈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조금 위축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로 물레동으로 끌어오면서 이 메탈이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을 좀 100% 좀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오면서 막 여기 공장 소리 듣고 막 용접하는 막 그 연기랑 불꽃 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워밍업이 딱 된 상태에서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아, 여기는 헤비메탈을 위한 최적의 장소다. 그래서 물레메탈 시티가 이렇게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레메탈 시티는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그동안 축제의 헤드라이너였던 아티스트가 함께 모여 이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렇다면 이승혁 씨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을까요?
헤비메탈이 이제 장비랑 연주자들이 되게 한 스테이지 많이 올라가거든요. 언더그라운드 혹은 인디 음악계의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장르인데 그래서 이게 준비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준비 시간을 좀 슬기롭게 관객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더 울티메이트 기타 스테이지라는 걸 만들어서 위에서 공연을 좀 준비하는 시간 동안 또 다른 기타 솔로의 음악을 즐기고 또 지하에 내려오면 맥주도 마시고 음식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긴 7시간의 러닝 타임 동안 관객들이 지치지 않고 충분히 수분도 섭취하고 에너지 섭취하고 또 막간의 기타 솔로 무대를 보면서 숨도 100% 헤비메탈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에 이번 축제에 치중했습니다.
이승혁 씨는 여성 관객 수도 꽤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의 관객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명절과도 같은 축제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응원해준다고 합니다.
그 초창기 때부터 되게 협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자체가 그런 상업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오면은 주민들이 반겨주시고요. 1년에 한 번씩 막 이렇게 긴 머리들 막 타투한 긴 머리들 막 이렇게 등치 좋은 형들이 막 이렇게 물레동 거닐면 아 물레메탈 시티 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과거에 정들었던 식당이나 작은 철공소들이 많이 줄어들긴 해요. 그래 그분들이 항상 응원해 주셨고 그런 지역 주민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사가 열린 물레예술공장 1층에 들어서니 10년의 회고가 적혀있는 선언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첫 줄은 MMC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다 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헤비메탈 자체로 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저대로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더 빛내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레메탈 시티는 사실은 내년을 기약하고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10년이 온 거고 앞으로의 10년은 조금 더 좀 달라지지 않아야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헤비메탈이라는 장르의 매력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무대를 늘려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메탈을 연주하는 예술가들의 바람과도 같았고요. 물레메탈 시티의 처음부터 10주년까지 함께한 프로그레시브 파워 메탈 밴드 이 크럭스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신영 씨는 무대를 마친 소감과 함께 한국의 메탈 씬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공연 끝나고 나오면 다 고생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즐거워서 고생한 게 아니고 너무 즐겁게 연주하고 나와서 항상 시원섭섭하죠. 생각보다 정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그게 제일 지금 위안이 되고 그래도 참가한 밴드로서의 뭔가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습니다. 사실 한국의 헤비메탈 씬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하고 저희 멤버들이 지금 뭐 보시다시피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거의 3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고 오늘의 헤드라이너 블랙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우러러보던 선배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이 사실 양성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침체기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좀 보게 돼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크럭스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는 황주일 씨는 물레라는 지역과 이 물레 메탈 축제가 앞으로도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관객들의 호응이 정말 좋았어요. 더 에너지가 생겼죠. 한 120%에서 이제 200%까지 원래 몸을 잘 안 흔드는 사람인데 더 몸을 흔들게 되고 더 노래를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역과 저희 메탈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합을 계속적으로 더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아무리 저희가 연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객이 없으면 성장하기는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그리고 크록스에서 키보드를 맡고 있는 최우순 씨는 더 많은 대중이 이 메탈의 매력과 장점을 알아가길 바라면서 동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이쪽 메탈 쪽이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대중들이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멤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업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연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더 발전할 수 있고 이 물레요 메탈 시티가 나아갈 방향도 사실은 점점 더 이제 대중들하고 소통해서 규모가 더 커져야죠. 그래서 이제 메탈의 그런 매력과 장점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현직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음악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롱런 할 겁니다. 크록스 화이팅!
현장에는 메탈을 사랑하는 관객과 함께 또 지인을 따라 처음 행사장을 방문한 관객도 있었는데요.
메탈 음악을 듣고 싶어서 요즘은 이런 음악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네, 그 공연하는 기회도 저는 이제 한국에 거의 없어진 줄 알았어요. 나이가 먹고 나서는 일하느라 바빠서 몰랐는데 요즘도 이런 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알게 돼가지고 오게 됐는데 너무 좋네요.
계속해서 이제 메탈이라는 장르를 지키고 어쨌든 사랑하려고 모이신 분들이 꾸준히 활동해서 꾸려온 행사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사히 또 10주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공연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메탈이라는 장르를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공연 메인 테마도 철의 도시에서 철의 음악을 한다라는 그런 컨셉이잖아요.
거의 매년 이렇게 들리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메탈을 좋아했어서 이런 공연을 좀 찾아다녔었는데 많이 없어졌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없다가 여기를 알게 되고 와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블랙홀 그 그룹 좋아하고요. 뭐 기존에 뭐 백두산 이런 초창기 멤버들부터 해서 쭉 좋아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발산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그 음악에 그냥 제 몸을 맡기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 네,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과 메탈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이 물레 메탈 시티가 반갑다고 전했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과 함께 상생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동네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물레가 예전에는 활성화가 되다가 약간 카페 문화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면서 이것도 같이 활성화돼서 묶어갈 수 있는 동네 좋은 컨셉이 돼서 문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래라는 곳이 공장지대로 되게 이제 유명하다가 점점 이제 그런 공장들이 쇠퇴하면서 이제 이 남은 흔적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와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도시를 번창하게 만들까를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한 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대라는 곳을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정말 이제 이 철의 도시에서 이제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뤄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BO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죽어 있다, 꼬리를 내린다, 창피를 당해 풀죽어 있는 상태를 영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what's on your mind? You seem a bit distant today. Is something bothering you?
Yeah, I had high hopes for this business, but it didn't turn out as expected. My father warned me not to start this business. I don't want to go back home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I know. You want to go back home with your head held high.
I feel so embarrassed and defeated.
You are being too hard on yourself. Sometimes things just don't go as planned. and that's okay.
I really didn't want to disappoint my father. I hate this feeling of having my tail between my legs.
Setbacks happen to everyone. Keep your chin up. 존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기죽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풀이 죽어 있는 건데요. 기죽어 있는 상태, 창피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표현.
With your tail between your legs.
꼬리가 다리 사이에 있는 겁니다. 강아지가 풀 죽어 있을 때 꼬리 내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죽어 있는 상태, 어떤 일에 실패해 창피하고 풀 죽어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With your tail between your legs. I don't want to go back home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나는 기죽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창피하고 패배한 어떤 일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I feel so embarrassed and defeated.
나는 너무 창피하고 좌절감이 듭니다.
I went home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I went home feeling so embarrassed and defeated.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기가 죽은, 풀 죽은 상태입니다.
I hate this feeling of having my tail between my legs.
나는 창피하고 좌절스러운 이 기죽은 느낌이 싫어요. 기죽은 것의 반대 표현, 당당해하다.
Hold your head high. I know you want to go back home with your head held high.
알아요. 당신은 당당하게 집에 돌아가길 원한다는 것을.
Head held high.
머리를 들다는 것은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얼굴을 든다는 표현입니다.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on your mind? You seem a bit distant today. Is something bothering you?
Well, I had high hopes for this business, but it didn't turn out as expected. My father warned me not to start this business. I don't want to go back home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I know. You want to go back home with your head held high.
I feel so embarrassed and defeated.
You are being too hard on yourself. Sometimes things just don't go as planned, and that's okay.
I really didn't want to disappoint my father. I hate this feeling of having my tail between my legs.
Setbacks happen to everyone. Keep your chin up.
대화 해석해보죠.
Is something bothering you?
뭐가 당신을 괴롭히나요? 고민 있습니까?
I had high hopes for this business, but it didn't turn out as expected. I had high hopes for this business.
나는 이 사업에
had high hopes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But it didn't turn out as expected.
그러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Turn out.
어떤 일이 되어 가다. 오늘 대화에서는 되지 않았다.
Didn't turn out. I had high hopes for this business, but it didn't turn out as expected.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My father warned me not to start this business.
아버지가 이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죠.
I don't want to go back home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나는 기죽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기죽어서.
I don't want to go back home with my tail between my legs.
나는 기죽어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You're being too hard on yourself.
당신은
be hard on yourself.
당신 자신에게 심하게 대한다. 너무 자책한다.
Setbacks happen to everyone.
차질, 장애 진도를 뒤집는 일은 모두에게나 일어납니다.
Keep your chin up.
턱을 들어요. 턱을 올리라는 말은 기죽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반대의 표현은
With your tail between your legs. Don't leave here with your tail between your legs.
기죽어서 여기를 떠나지 마세요.
Don't leave here feeling defeated and embarrassed. Don't leave here with your tail between your legs.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죽어 있다, 꼬리를 내린다, 창피를 당해 풀 죽어 있는 상태를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